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서로를 향하여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너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징계의 메시지를 이사야 39장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이 이미 정해져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패망한 국가가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4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이미 패망되어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을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되어질 것인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와 격려 혹은 그 경고와 메시지 앞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써서 말씀하시고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이래도 못 알아듣겠니? 이래도 너희가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거듭거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왜요? 들었으면 변할 텐데, 알면 그러하지 않을 텐데 변화가 없고 변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경고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 들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 들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들은 척을 안 하냐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늘 같은 잔소리들, 자녀들은 잔소리로 생각하죠. 부모님은 충고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충고를 계속 반복해 하면 자녀들은 그 잔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위험수위가 되면 비로소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수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담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해야 너희가 알아듣겠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외침을 들어보면 그런 간곡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더 이야기할까?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더 말해야 너희가 귀담아 듣겠니? 거기에서 돌이키겠니? 거기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엉뚱한 곳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쩌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혹은 심판받아 제일 절망스러운 지경에 떨어져서 거기서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변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인즉슨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은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얘기죠. 내 길을 이제는 안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군요. 제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신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그겁니다. 지금 절망에 빠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포로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로 따지면 그야말로 스스로 일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지경에 빠졌을 때 진흙창에 빠져서 발 하나 뺄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전혀 나와 관계 없으신 분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 말씀드려도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슬프고 답답한 상황이 왜 눈꽃만큼 터럭만큼 또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것은 다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내 쪽의 얘기만 자꾸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봐. 내가 그것에 응답하고 얘기하잖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잠깐만요. 그거 말고 내가 죽겠다니까요. 이건 먼저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왜 너에게 관심이 없으며 너의 말을 듣지 않았겠니?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쪽에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건대 나 여호와에 대하여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이야기 토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 대하여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상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돌이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12절 이하의 말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만큼 알고 인체의 생명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서 우리 은하계가 아닌 다른 별들도 사진을 찍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시는 뭐 블랙홀이니 뭐 빅뱅 이론이니 촉근 이론이니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식으로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세포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DNA 분석은 이미 끝났다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그 게놈 프로젝트 안에 있는 DNA 구조를 다 해석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퍼스널 컴퓨터로 충분히 그것이 분석이 가능할 만큼 우리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이제 우리도 생명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생명을 복사, 복제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교만함이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경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 니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 아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비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것들이 너희 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면 그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뭐 금장식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만든 우상 그걸 장식했다는 거겠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공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우상 금으로 은으로 부어 만들 만큼 재산이 없으니까 좀 괜찮은 나무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우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제사 지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상을 의지한다고요. 야, 니네가 생각해봐도 좀 한심하지 않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 정에다가 잘 깎아가지고 땅에다가 다 꽂아두고 혹시 얘가 흔들리면 제사 지내다가 바람 불어서 흔들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박고 버팀목을 옆으로 잘 대서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원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오. 우리 집에 복 주시오. 우리 가게가 돈 잘 벌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해 한다는 거죠. 복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야, 니네가 생각해도 무식하지 않니?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 마음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안 듣는다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들으시는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들으시는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여러분들의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상은 잘 안 섬기죠.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친구나 혹은 사람이나 요즘은 뭐 사실 돈이 제일 많이 의지가 됐죠.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투자해 놓은 보험이거나 무엇이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혹 그것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끝은 아마 27절 이 말과 비슷할 겁니다. 아,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으시군요.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군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군요. 뭐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으시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께 잘할 마음이 없습니다. 는 거죠. 이스라엘은 절망의 바닥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나의 잘 삶을 살면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내 인생이 정말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기도도 못하겠고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야, 다 들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했니? 그게 아니란다. 너희가 의지하는 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다른 신과 다른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전체는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좀 바로 깨달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바로 알아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뭐 사실은 발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히브리어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발음 기호를 붙이지 않고 발음하지 않았다고요. 나의 주님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표현되어진 이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름이에요. 제일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이름 내가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나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나 그냥 머릿속에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려고 언약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명확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 그러면 뭐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자리한다면 여기에서 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만을 대신하여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객관적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름을 대신해서 어떻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대신에 바알이며 아세라며 몰렉이며 다른 신 이 그 이름을 그 안에 바꿔치기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다르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절망에 있잖아요. 진흙에 빠져 있다고요. 네 발 하나를 그 진흙에서 빼기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군요. 내 길을 바라보시지 않는군요. 그것을 주목해 주시지 않는군요. 그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기로 언약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계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라고 하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게 이미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여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새 힘을 주어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을 얻게 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내가 숨쉬기도 어려운데 밥 먹기도 어렵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뭐 그렇게까지 그냥 여기서만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셔야 내가 믿죠. 알겠습니다. 좋은 격려로 듣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냥 빈소리로 격려하시느라고 얘 힘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너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임할 거야. 알죠? 제가 죽으면 가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내 몸이 지치고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형편이 안 바뀝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내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명이라고 하는 신앙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소명 그러면 목사로 부르심 혹은 전도사, 선교사로 부르심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그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지쳐있으니 너 좀 힘을 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밤새도록 운전하면 너무너무 졸려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할 때 가기는 가야겠고 잘 수는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파는 5 hours 뭐 이런 거를 한번 먹거나 뭐 에너지 드링크를 한잔 마시거나 한 반짝하죠.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안 졸고 운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 속에 있는 힘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그렇게 힘을 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바꾸어 주신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교환하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옛 사람, 우리의 지쳐있는 그 인생을 새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내 힘을 따라서 내 능력으로 우리의 목적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옛날 걸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 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요. 옛 흙으로 만든 것들을 버리시고 새로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 만든 피조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새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과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유익 혹은 즐거움들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얻는 것은 그냥 날갯짓만 얻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얻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뛰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돈 버는 방법 그것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입어서 정말 돈을 잘 벌게 되거나 더 건강해지거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시선이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던 사람 내가 정말 이빨이 갈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변해진다. 우리의 속에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금방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느냐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망과 그 한,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단 한 숟가락의 밥도 먹을 수 없고 한 시간의 잠도 잘 수 없으며 한 번에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힘은 그것의 변화입니다. 전향적인 변화, 전폭적인 변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앙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 힘을 얻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는 걸 뭐 그냥 하나님이 힘을 얻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다른 박질하는 그 다른 박질은 어쩌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탁 되면 좋겠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다른 박질을 훈련하는 것과 같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의 인생 중에 계속되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단 50m, 20m만 뛰어도 더 이상 못 뛸 만큼 숨이 턱까지 차던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달리기를 훈련하면 어느 틈엔가 1km 혹은 2km 혹은 10km, 궁극적으로는 42.19km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져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지만 그 새사람도 다른 박질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이전에는 내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시종 드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을 가지고 예전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보조 인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먼저 학교 다니면서 책비라도 조금 벌어보려고, 책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새벽같이 이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불째고 이렇게 있다가 차들이 한 대씩 오죠. 오면 부릅니다. 미장이 몇 명의 보조. 이렇게 거기서 이제 주로 뭐 막노동꾼을 부르지요. 그 사람들을 몇 명 그러면 이제 열심히 쫓아가서 차를 타면 이제 일하러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부른 대로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냐 하면 이제 일하러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경험 별로 없는 사람들, 눈치 잘 이렇게 채고 빨리 못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기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막 노동 뭐 여러 일본 말로 부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시다가 됐든 뭐 데모도가 됐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가면 일하는 사람 옆에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시멘트를 바르는 미쟁이 그 옆에 딸려간 사람들은 등짐을 지고 시멘트 날라다주고 갠 모래 갖다주고 그 옆에 벽돌 날라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벽에 칠하지 않습니다. 칠할 실력도 안 되고. 목수 옆에 가면 못 날라주고 나무 날라주고 나무 못질할 때 옆에 붙잡아주고 있고 그거 하는 거예요. 철골하는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철사로 철골 이렇게 감는데 그 옆에 철골 계속 대주는 거죠. 철사 그거 날라다 주는 것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옆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보조 인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따라가며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데 왜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더 이상 피곤한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도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것밖에 없나, 도대체 이 삶은 언제쯤 좀 괜찮아지나, 그렇게 한탄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남겨진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약하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실 때까지 7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또 700여 년이 흘러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야 이 땅에 대부분 성령의 운동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온 세상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품고 우리도 같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되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고. 아니 이미 주셨지요. 성령으로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이거 훈련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그 힘을 얻은 사람이라면 서로를 위하여 작은 입술을 열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사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작은 기도가 아주 작지만 그것이 그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위로 한마디가 아주 작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저 내가 어쩌면 성의 없이 말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갑시다 라고 하는 한 번의 권면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까지도 못 나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부르심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목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을 향하여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